방송을 청취함으로써 발생하는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피해, 불면증, 정서불안, 과대망상, 인성변화, 귀차니즘, 대인기피, 왕따, 실욕강패, 발육부진, 성적하락, 가정불안, 업무능력 저하, 소득감소, 직장생활 부적응 등등에 대하여 본 고스트 스테이션 제작진 일동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을 경고드립니다.
. 전국에 고르게 분포되어 계신 고스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왕님께서 절대로 밝힐 수 없는 부위에 차마 묘사할 수 없는 증상을 치유하기 위해 예상외로 가벼운 수술을 거행함에 따라 이틀간 마왕님의 노래 특집인 스스로 뽑은 무덤까지 가지고 갈 노래 탑10을 방송해 드립니다. 마왕님께서는 생명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뽑은 무덤까지 가지고 갈 노래 탑10이라는 경박한 특집 제목 때문에 나름 임팩트가 있을 것이라는 지시를 병석에서 내리시고는 흡족해하며 잠드셨습니다. 마음이 찢어진다든지 걱정으로 밤을 지샜다든지 하는 반응들을 매일 밤 게시판에서 찾아보시느라 탈진하셨던 것 같습니다. 식구 여러분들께서는 알아서 처신하시기 바랍니다.
하얀 국물이 생각날 때 지금 당장 나가사 나가사끼가 떠오를 때 지금 당장 나가사 나가사끼 짬뽕 주세요.
입맛은 정직하다. 나가사끼 짬뽕.
모든 사람들이 악플 바이러스에 감염, 수많은 악플의 면역이 든 단 한 명의 가수가 살아남는다.
내 이름은 신, 아니 로봇 네빌. 3년째 살아있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
The radio drama never dies.
몰려온다. 자, 역시 IP 어드레스 차단해.
경고, 반나라 토끼가 자살했습니다.
Warning, 살인, 살인, 살인.
Oh my god.
Coming soon.
Resident Apple.
Ghost Pictures.
등파우 등끓엔 등파이
5대 중국의 가장 위대한 사상가 놀자.
놀자 장마야.
그의 명성은 공자를 압도했고 맹자를 물로 보았다. 장자의 무위자 연설은 인간이 놀고 먹을 때 가장 행복하다는 그의 무위 도식설을 표절한 것이다.
You study very hard, you die bad. You play very hard, you die good.
놀자 가라사대 장자가 사상 가면 파리가 세다. 하지만 그는 놀고 먹느라 단 한 권의 저서도 남기지 않았기에 그의 사상은 훗날 제자인 먹자, 자자, 화자에 의해 집대성되었으니 그것이 바로 놀경이다. 놀자의 34대 계승자 놀교 교주 신해철이 전하는 주옥 같은 이야기 놀경. 도서출판 유령원.
오늘 처음 보내는 드리는 노래면서 여섯 번째 노래는 넥스트의 빙 앨범에 들어있는 불멸에 관하여 The Ocean이에요. The Ocean 대양이라는 제목도 불멸에 관하여라는 제목도 폼이 나죠. 이 노래를 녹음을 할 때의 가제는 레코딩을 할 때 가사라든가 제목이라든가 주제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닐 때에 A-B 곡이요, 뭐 17번 곡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까 뭐 하니까 그 제목을 우리말로 붙여놓는데 이 노래는 아마 별땅만임 난리 났네 였었을 거예요. 이 노래는 제가 요 노래를 만들 당시의 나이, 이게 제가 삶에 대해서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뭉뚱그려서 나름대로는 집어넣은 거라서 가사 한 줄 한 줄에 대해서 설명을 달자 그러면 밑도 끝도 없이 이야기를 할 정도로 제 딴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긴 하지만은 그런 설명들 없이도 이 노래가 가지고 있는 이런저런 느낌들은 많이 전달이 된 모양이어서 아마 온도차가 가장 심한 노래일 것 같아요. 신해철의 오랜 팬이나 지속적으로 좋아해온 사람들이 아니면 이 노래를 아예 모르고 저를 아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최고 중에 최고로 꼽히는 그런 온도차가 있는 음악인데 아트록의 제가 청소년 시절부터 듣던 그 무그 신디사이저의 뭐 이런 느낌이라든가 뭐 편곡이라든가 뭐 이런 저런 면에서 볼 때 제가 무척 하고 싶었던 한 가지 왼팔 오른팔 두 개 중에서 이게 왼팔 정도에 해당되는 노래인 것 같고 오른팔도 뭐 오늘 들려드릴 노래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노래를 만들 때는 그 맥스트가 첫 앨범을 내고 두 번째 앨범을 내는 그 사이에 과도기 공백기가 있었고 뭐 저는 감옥도 갔다 왔고 그러다 보니 멤버들도 확실히 정해지지가 않아서 레코딩 도중에 정말 분신처럼 생각하면서 제가 의지했던 기타리스트 정기송 씨에도 저의 박덕함으로 인해서 이제 팀을 떠나게 되고 그래서 상당히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어지럽게 녹음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오션에서는 베이스 기타 그리고 기타의 일부 그리고 건반의 전부 를 전부 제가 직접 연주를 했고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으네요. 이 드럼은 정말 지금 들어도 참 연주를 잘했는데 지금 조용필과 위대한 탄생에 가 계시는 박선중 선배가 이거를 연주를 했는데 그 당시에도 굉장히 유능한 세션맨이긴 했지만 이런 스타일의 연주 그러니까 왼손 오른손 아니 폴리에 가깝게 움직이면서 무너지다가 정박으로 들어오고 흔들흔들 뭐 이렇게 해주세요 라는 요구는 그 당시에는 평생 처음이셨대요. 뭐 이런 식으로 치라 그런 놈은 뭐 그랬는데 거의 연습을 하다시피 한 두세 시간 정도 스튜디오에서 둘이서 하고 나서 막상 탁 녹음 테이크를 들어갔을 때는 엔지니어들도 와 정말 사람이 바뀐 것처럼 연주를 한다. 워낙 연주자가 뛰어나니까 능숙하지 않았던 스타일로 이렇게 단시간 내로 소화를 하는구나. 그런 정말 명연주를 좀 들려줬던 것 같고요. 하여간 그래요. 불멸에 관하여 디오션입니다. 10개의 노래를 뽑다 보니까 저도 참 의외였던 게 저한테는 뭐 지금도 그 최고의 앨범이라고 꼽으면 아직까지도 그 네 번째 넥스트 앨범이었던 라젠카 앨범이거든요. 그 내용성, 기술, 그 다음에 대중들한테 그 호응을 받았던 그 요소들이 너무 일방적으로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좀 이게 적절한 선에서 다 만나야 최상의 결과가 나온다고 보고 그게 가장 적절한 선에 있는 것 같은데 그 앨범이. 근데 이제 애매한 이유로 정말 아슬아슬한 점수로 후보곡은 그 앨범에 있는 노래들이 가장 많은데 아슬아슬한 점수로 이건 얘한테 밀고 얘는 또 저쪽 앨범이 쟤한테 밀려 막 이렇게 탈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넥스트의 두 번째 앨범 빙 앨범에서는 지금 들으신 별당마님 난리났네 였던 불멸에 관하여 가 들어가고 그리고 어저께 방송에서 보내드렸던 드리머가 12위 안에 들어갈까 말까 하다가 제가 잘못 해갖고 들어갔고 그리고 지금 들려드릴 노래 디스트럭션 오브 더 쇼 껍질의 파괴는 이게 그 당시에 가 제목이 차력사의 애정행각이었는데 발매됐을 때는 이제 껍질의 파괴가 된 거죠. 이 노래는 사실은 저한테는 제가 뽑은 10개의 노래들 중에서 1위 여도 돼요. 그럼 이제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저는 가수가 되고 싶었던 애가 아니고 음악을 하고 싶었던 애거든요. 그러니까 노래를 하고 사람들 앞에서 박수를 받는 거 말고도 음악은 많단 말이죠. 근데 그 중에서도 또 뭐가 되고 싶으냐. 그러니까 권투 선수는 뭐 옆에 코치도 있고 하지만 개인전이잖아요. 근데 야구나 축구 좋아했던 사람은 단체전이고 위대한 투수가 된다라는 것 말고도 위대한 구단의 일원이 되어서 같은 무늬의 유니폼을 입고 뿌듯한 동료의식을 느끼면서 챔피언 우승 반지를 낀다라는 그런 로망스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밴드를 해야 되는 거고 뭐 솔로 가수로 아무리 성공을 해도 저한테는 그 의미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은 챔피언 시리즈 우승 반지를 끼는데 그 종목이 뭐냐 야구냐 축구냐 저한테는 이제 그 헤비메탈이란 말이죠. 락 중에서도 가장 센 그게 그렇습니다. 그 청소년 시절에 특히 남자아이들이 헤비메탈에 심취하는 이유는 자아가 성장을 하면서 이제 남성성이 2차 성징이 몸에서 이제 나타나고 마음도 이렇게 폭발을 할 때 그게 어떤 권력과 힘, 나에게 지금 가장 모자란 내가 지금 14살인데 내가 20살이 돼서 키하고 덩치가 조금 더 큰다라면 너 따위는 한 방에 뭐 이런 남자아이들의 그 로망을 헤비메탈이 힘과 뭐 이런 것들을 폭발시키고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측면이 큰데 또 되게 뭐 무한한 얘기 같지만 이건 학문적인 이야기인데요. 그 전기기타라는 것이 특히 남자들이 지배하는 락의 세계 그래서 중요한 악기인 이유가 그것이 어떤 확장된 성기로서의 남성성의 확장으로 보는 그런 학자들의 시각도 있어요. 뭐, 하여간 그래서 저에게 난처했던 것은 뭐냐면 제가 청소년 시절에 유행했던 헤비메탈은 고음이 삐약삐약 올라가야만 되는 그런 종류의 헤비메탈이었고 그런지의 시대는 아직 도래하지 않았고 그런데 저는 전교에서 목소리가 가장 낮은 아이에 해당이 되고 그런 거죠. 뭐 제가 최근에 하고 있는 그 토크쇼 두드림에서도 저희 게스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최선이 아닐 경우에 차선을 찾아서 이렇게 돌아 가다 보니 일이 되었다. 저에게 있어서 최선은 음악을 하면서 사는 거였고요. 차선은 직접 음악을 하는 건 아니지만 엔지니어가 돼서 음향 엔지니어로 음악하는 사람들을 돕고 뭔가 창조적인 일을 같이 하는 거. 그게 안 되면 DJ가 돼서 남이 만든 음악을 내 관점에서 들려주고 같이 음악을 사람들하고 나누는 것. 뭐 이런 식으로 차선들이 정해져 있었어요. 저는 지금 음악을 만들고 레코딩을 하고 무대 위에 쓰고 그리고 음향 공부를 하고 와서 레코딩 믹싱 엔지니어가 됐고 그리고 지금 DJ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운이 좋은 경우겠죠. 하지만 차선으로 생각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선으로 생각한 2번, 3번, 4번, 5번을 내 인생에서 다 달성을 하더라도 내가 1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에 맨 센터 만큼은 못했다라는 거 하고 딱 그것만 하고 나머지는 다 못했다라는 거 하고 여러분 뭐를 선택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인생에서 이제 그런 극단적인 0 아니면 10이다라는 경우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어쨌든 그 모니터 스피커 위에 발을 올리고 양미간을 찌푸리면서 찢어지게 고음을 올리는 그 헤비메탈 싱어 정도라면 내가 한번 해볼만 하겠지만 그런 것도 아니라면 나는 그냥 기타리스트가 돼서 밴드의 리더가 되고 싶지 보컬은 전 관심 없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자 이제 친구들하고 하고 있던 밴드가 해산되니까 어쩔 수 없이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모니터 스피커 위에다 발 올리고 삐약삐약 할 것도 아니라면 내가 지금 뭐하고 있나 자, 이런 거죠. 저희 그러니까 저를 아껴주었던 팬들이 제가 커나가고 성장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식 키우는 것 같은 그런 애정과 뭐 이런저런 복합적인 감정에 대한 이야기들은 이제 이런저런 방법으로 많이 교환을 해요. 근데 이 당시에 이 노래는 뭐 가요 톱10에 올라가는 히트는 아니었어도 그 당시 중고생 치고서 PC통신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노래 모르면 간첩이나 마찬가지거나 아니면 촌스러운 거였는데 이게 10분짜리의 아트록과 헤비메탈을 결합한 노래잖아요. 완성도가 어찌됐던 간에 그런데 초반에 참 보컬은 열심히 하는데도 안 되는 건지 아니면 무관심한 건지라는 식으로 놀던 그리고 그게 어떤 한계점이라는 것이 보컬에 딱 보이던 그런 친구가 공백기 끝에 앨범을 내놓고 이 노래가 첫 곡으로 나오고 바로 그 남자 아이들의 자아를 무한정 확장시킨 것 같은 그 직진 헤비메탈로 느닷없이 음악이 바뀌고 그리고 제가 후렴부에서 고음으로 점프했을 때 지금도 그런 고마움을 느껴요. 그 당시에 팬들이 자기 일처럼 기뻐해 주었고 뭔가의 그 정해진 한계점 그리고 자기의 한계를 뚫고 나가는 거에 대해서 제 입장 쪽에서 같이 공감해 주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 껍질의 파괴 자신의 한계와 껍데기를 뒤집고 부시고 박차고 나간다라는 거는 꼭 고음 안 되던 애가 고음 가수가 된다라는 의미 말고는 다른 의미였을 건데 마침 이 노래는 그런 포인트가 우습게 맞았어요. 그죠? 그 뭐 저 같은 경우에는 테너가 아니고 바리톤이에요. 타고 태어나 기계를. 그래서 이 정도의 고음을 낸다라는 거는 그 뭐 바리톤으로 피콜로나 플룻의 영역을 또 콘트라베이스로 바이올린 영역으로 올라가서 솔로를 한다라는 거니까 타고 태어난 그 거리가 먼 거를 억지로 점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창법으로 노래를 콘서트에서 계속하고 나면 그 부개골 안에 압력이 상승해서 눈에 실핏줄이 터져요. 그리고 장기간의 공연이 끝나고 나면은 잘 때 그러니까 2시간 짧으면 2시간 정말 짧으면 2시간 내에서 4시간 정도 무대 위를 길길이 날뛰고 몸에서 흘러내린 땀이 조명에 말라붙어서 소금처럼 하얗게 될 때까지 뛰고 탈진을 하는데 근데 밤에 너무 머리가 아파서 거의 잠을 못 자요. 이런 식으로 노래를 부르면 머리가 깨지는 것처럼 아프거든요. 그래도 머리 아프니까 이렇게 노래 안 할 거야? 그러면 한다 그러죠. 충분히 가치가 있는 대가를 치르는 거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내가 포기하고 차선의 차선으로 내가 사랑하는 것 주변에만 머물 수 있다면 나는 그냥 감사할게요. 라고 하면서 그냥 멀리 멀리 포기하다시피 밀어보냈던 꿈. 남들이 그걸 뭐 대단한 것으로 치든 말든 간에 내 입장에서는 정말 소중하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밀어놨던 꿈들을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서 모터보트 타고 가다 기름 떨어져 뭐 하여간 그런 끝 끝에 염원하던 지역에 도달했던 청소년 시절부터 그것이 뭐 남들이 유치한 남학생의 꿈이라고 말하든 뭐라 말하든 상관없어요. 이게 저의 도달점이었던 것 같아요. 들으시는 노래는 재즈카페예요. 헤비메탈 하드록에 대한 거하고 이제 다른 얘기로 제가 우리나라 미디음악의 1세대가 되는데 저 이전에도 미디음악을 연구하던 분들이 계셨지만 그 당시에는 미디가 장비가 너무 발달을 안 해갖고 정말 그 학자적인 연구를 하는 거 말고는 실용성이 많지가 않았던 시절이고 그게 실용화 딱 될 수 있을 만한 시점에 도달했을 때에 저와 제 동료들 또래들이 이제 미디하고 시퀀서를 사용해서 음악하는 걸 시작을 했어요. 재즈카페 같은 이 비트는 그 당시 우리나라 드러머들이 전혀 연주를 할 수 없는 비트여서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레코딩 기술이 발전하고 연주자들이 풍부히 늘어나고 그 이제 인프라잖아요. 그 한 국가의 공통된 자산으로서의 산업적 기반이 확장되는 거를 기다렸다가는 저는 할아버지가 될 거니까 하고 싶은 음악은 하나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계를 통해서 임시로라도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쪽이 우연히 그렇게 하게 됐던 거고 예를 들면 뭐 그 랩을 한 흑인들 집단이 흑인들의 그 할렘에서 음악을 할 때 실제로 드럼을 쓸 수 있는 경제적 환경이 안 됐기 때문에 싸구려 드럼 머신 에다가 몇 개의 비트를 만들어서 랩 음악이 그런 식의 컬러를 지니게 된 거 그 이제 그런 상황이 그런 음악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재즈카페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참 그 옹색하고 궁색한 어떻게든 빠져나가려는 그런 지역이 있고 그 당시에는 이게 또 가장 럭셔리한 음악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아이러니한 점도 있고요. 그리고 감각적이고 댄서블한 음악에 진지하고 무거운 가사들을 탑재시키고 싶다라는 거는 뭐 데뷔 초부터 저의 소망이기도 했고요. 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대에게 3위입니다. 3위. 그대에게가 1위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죠. 그래서 뭐 그 2순위는 그냥 순위 자체는 숫자에 불과한 거니까요. 이거는 그대에게는 뭐 워낙 여기저기서 많이 뒷얘기들이 알려져갖고 대학가요 지나가기 전에 제가 신디사이저를 갖고 싶었는데 형편이 안 돼서 멜로디언 문방구에서 파는 그 멜로디언을 들고 이불 속에 들어가서 우리 아버지한테 들키면 끝날 거니까 이불 속에서 멜로디언으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만든 노래였던 그리고 뭐 이 안에는 전략적인 관점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다라는 저는 그 전략적인 관점을 제가 사용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창피하기보다는 이제 처음 길을 여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 후배들한테 예를 들면서 우리나라에서 음악을 하면서 한편에는 한 손에는 악보를 한편에는 계산기를 들고 있는 그것은 의무지 그건 창피한 사안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보다 더 음악적인 환경이 좋은 다른 나라 뮤지션들도 그런 방법을 쓴다 그런데 그 계산기만 들고서 음악한다고 설치는 사람들이 미운 모습을 보이는 거지 네 한 손에 악보가 들려있다면 괜찮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전에 뭐 강변가요제에도 나갔다 한번 떨어져 보고 대학가요제를 툭 나오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관객들을 사로잡으면 보통 이기는 것 같다. 그러니 심사위원 백으로 뭐를 했네, 뭐 무슨 뭐가 있었네, 막 이런 거를 뭐 분하니까요. 그리고 젊을 때 그런 얘기라도 좀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런 얘기들을 할 수도 있겠는데, 제가 그 전에 강변가요제 나갔다가 막 그런 얘기들을 출전자들이 하는 걸 보면서 좀 아니다 싶었어요. 내가 볼 때는 음악이 훌륭하든 나쁘든 간에 이상은 씨가 압도적인 인기와 카리스마를 발휘하고 상을 받아가는 거는 하등의 잘못된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열몇 개 팀이 출전하는 그 지루한 행사에서 다들 유행이니까 올 발라드를 부를 게 뻔한데, 우리는 빠르고 경쾌한 노래를 가지고 가면서 전주에서부터 사람들 시선을 끌어당기고 맨 끝부분에 여운을 주면서 관객의 박수를 유도할 부분들을 만들고 이러이러이러이러 해야 되는구나, 여러 가지 전략들을 세웠었는데 그게 동시에 맞아 떨어지면서 데뷔를 했죠. 근데 사람들 생각과는 달리 이 노래는 데뷔했을 당시에 무한궤도는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화제를 일으켰지만 이 노래 자체는 그렇게 히트곡이 아니었어요. 워낙 우리가 힘들게 녹음을 하기도 했고 초반 사운드는 참 환경적으로도 못 들어주는데, 이 노래가 근데 이렇게 오래 살아남게 될 거라고는 저는 상상을 못했어요. 뭐 제가 20년 활동을 하면서 계속 히트곡을 내는데도 이 노래가 안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데뷔를 했을 때는 저희 제작자분이, 이거는 그러니까 그 대학가요제의 권리가 소속돼 있고 제가 이제 새로 계약을 하게 된 소속사에는 권리가 없었기 때문에 이 노래는 일부러라도 죽이려고 그랬던 노래거든요. 전혀 피하라는데 신경도 쓰지 않았고. 근데 이 노래가 나중에 점점 유명해지더니 지금은 이 노래가 무한궤도나 신해철 노래인 거는 몰라도 응원가 그대에게는 다 안다라는 상태가 그랬잖아요. 네, 즐거운 상황. 이거 어떻게 보면 작곡가는 그 가창자로서 아니면 그 작곡자로서의 그 사람을 누가 누군지도 모르더라도 사람들이 그 노래를 알게 되는 상태. 나 이 노래 알아. 이 노래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근데 이 노래가 누가 쓴 거라고? 이렇게 됐을 때가 가장 영예로운 상태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유학생활, 그러니까 런던에서 4년, 뉴욕에서 2년, 뭐 중간에 왔다 갔다 하기는 했지만요. 끝을 맺을 무렵에 만들어졌던 노래고, 그리고 데뷔를 하고 뭐 매일매일이 다르게 인기가 위로 치솟고 그 모든 것이 상향 그래프를 그릴 때 그때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하죠. 이것은 영원하지 않다. 그리고 경제적인 커브가 위를 그려도 명성은 아래쪽을 향할 수 있고, 명성과 경제적인 그래프가 위를 그려도 나의 행복과 자존심은 아래를 그릴 수 있고, 이 모든 그래프는 일치하지 않는데 그 명성이나 인기나 뭐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위쪽으로 화살표를 향하게 하려는 인생은 내가 전에 몰랐을 때면 모르겠는데 이쪽에 프로로 입문해서 보니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자들은 비참하더라. 하루살이나 다름없는 그런 삶을 살더라라는 거죠. 그 바늘 유지를 위해서 시간을 보내게 된다라는. 그러니까 뭐 솔로 가수로 한창 이제 돈이라는 걸 좀 만질 법도 할 때 밴드 하겠다고 그래서 모든 회사가 이제 어두운 그림자에 휩싸였을 때나, 아니면 자 이제부터는 정말 네가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게 아니고 독을 메꿨으니까 돈 벌 때니까 지금부터 이제 집 살 생각해라. 이럴 때 밴드 해체하고 그냥 유학 갈 때나 그냥 그런 감에 의해서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험적인 음악 괜찮으니까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격려하던 레코드 회사가 조금 반응이 안 좋으니까 바로 경제적인 지원을 중단해버리고 하여튼 막 이런저런 경제적인 오르내림과 거기다가 국내에서 떠나서 이제 외국에 나와서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그 뭐 어떤 음악적인 공부나 요즘 당신이 뭐에 열중하고 있나요? 이런 질문을 좀 해주면 참 좋은데 요즘 국내에서 당신 인기가 팍팍 꼬꾸러지고 있는 것 같은데 심경이 어떠냐라는 그런 야비한 표정으로 쳐다보는 사람들이나 뭐 이런 거를 보면서 또 속이 부글부글 끓으면서 이것들이 하는 생각이 없는 건 또 아니에요. 자, 그럴 때에 이 노래는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만든 뭐 그런 것도 있는지 모르지만 이 노래 자체는 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만들었던 노래고 항상 보면 그런 것들이 남들에게도 해당이 된다라는 그래서 공감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고 그래서 민물장어의 꿈입니다. 제가 만일 죽은 다음에 노래비 혹은 노래 가사를 새길 수 있을 정도의 묘비가 제 무덤에 세워지게 된다라면 저는 뭐 매장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그때 내 무대 아니 무대란다 저 무덤 거기에 새겨질 노래는 이 노래였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항상 해요.
좁고 좁은 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은 나를 깎고 잘라서 스스로 작아지는 것뿐 이젠 보일 것조차 거의 남은 게 없는데 문득 거울보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뽑은 10개의 노래 중에서 1번 노래를 마지막으로 보내드리면서 그 노래를 제가 뭐 지금까지 충분히 설명드린 것 같으니까 운에 의해서 얻어지는 그런 결과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내가 만들었지만 남들도 이 노래를 아껴주었다라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었다라는 그런 점들도 포함해서 모든 측면을 다 고려했을 때 이게 딱 균형이 맞아야 되는 건데 그 모든 균형이란 면에서도 그렇고 추억이란 면에서도 그렇고 저에게 넘버원은 결국 이 노래인 거군요 라는 걸 저도 사실은 최근에 깨달았거든요. 끝으로 오랜 세월 제 음악을 아껴준 사람들에게 고맙다라는 말을 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고맙다라는 말을 하고 싶고 그리고 제가 현재 진행형이며 지금까지 만들었던 모든 노래들을 합친 것보다 더 괜찮구나라는 음악을 만들 생각을 저는 포기한 적은 없지만 서둘러서 그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도 알고 있고 그리고 그걸 꼭 기대해 주세요라는 이야기를 하기에는 저는 너무 수줍거나 혹은 너무 삐뚤어진 아이인 것 같아요.